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터키와의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역 관계를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역과 경제 협력을 되살리는 힘든 일이 남아 있다며 이 작업은 이미 시작됐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두 나라가 연간 1000억 달러 무역 규모를 회복하고 러시아발 터키행 전세기 운행 재개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터키의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나중에 다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내 비판자들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공격은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두 명의 전임 환경보호청 수장, 역대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담당했던 관료 50명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화당 경선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주류 인사들을 상대로 출마한 것이라며 미국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후보는 한 TV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자신의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많은 후보를 물리쳤고 이제는 한 사람만 남겨두고 있다며 자신들이 아주 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군이 B-2 전략폭격기 석대를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주리주 위트먼 공군기지에 있던 B-2 전략폭격기 석대를 이날 미국 태평양사령부 산하의 괌의 앤더스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들을 정기적으로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순환 배치함으로써 영내 안정 유지를 위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9일 시리아 알레포 지역의 주민 200만 명 이상에게 식수와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괴된 사회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스테판 오브라이언 국장은 9일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식량과 약품, 구급차, 발전기 연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이 물품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알레포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매주 48시간 인도적 휴전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의 강경파 인사인 마흐무드 아흐마디 네자드 전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 동결 자금을 미국인 테러 피해자들에게 전용하도록 한 미 대법원 결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흐마디 네자드 전 대통령은 8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결코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내년 이란 대통령 선거에 그가 출마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미 대법원의 지난 4월 재판 결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법원은 1983년 레바논 미 해병대 테러 등 이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테러 사건 희생자 가족에게 이란 동결 자금으로 대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사업 계획이 지연되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영국이 중국의 투자를 차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양국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사오밍 주영 중국 대사는 특히 테레사 메이 총리가 만일 프랑스와 중국의 합작 투자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그 대응 조치.
북한이 최근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국 통일부를 통일의 장애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가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집단 매장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김장수 중국 주재 대사와 중국의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에서 만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장수 주중대사가 8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해 분명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에서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 측의 기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과의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면담은 지난 ALF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라오스에서도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의담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과의 그 소통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것이고 이러한 소통은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일부 중국 측 주장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다음 달 중국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양국 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아직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으나 중국 측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8일 한중회동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양측의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데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 측의 구체적인 반응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그 불안 가중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그 대응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8일 사드 배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주중 한국대사관과 조찬 모임을 갖기를 원했으나 의원단 일행의 일정상 성사되지 못했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에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발표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making some rather dramatic claims about the potential impact on China's security.
중국은 사드가 자국 안보에 미칠 잠재적 여파에 대해 극적인 주장을 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모색하는 것은 자체 안보를 위해서라며 중국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도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very option that China has to try to retaliate against South Korea ends up compromising China's own interests.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모두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최근 중국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연간 2,8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교역 규모를 감안하면 공연 취소로 인한 손실은 극히 미미한 수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러 연구원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ll, China's objections to the THAAD are disingenuous. Any careful analysis
사드 배치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국의 국방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반발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보복 조치 하나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hina reduced some economic interaction with Japan, but then when it was realized that it was hurting
과거 중국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문제로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축소한 적이 있었지만 그 같은 조치가 중국 경제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경제 교류를 재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과의 무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클링러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선임국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잠재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 긴장을 유발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베이징 gathers some leverage by increasing the difficulty with which the Korean-U.S. alliance operates.
중국이 사드 문제로 미한 동맹이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어 북한 문제 같은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한 반발을 통해 남중국해 영토 분쟁 같은 문제에 대한 미국 등의 압력을 상쇄하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크로닌 국장은 말했습니다. 크로닌 국장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겠지만 그 같은 중국의 반발은 수사적 측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크로닌 국장은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두 나라가 매우 미묘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need now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crease sanctions and pressure on North Korea coming months.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 같은 중대한 도발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과 미국 등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연구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nother, perhaps more fundamental motive on the part of the Chinese challenging.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대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중국은 국가 안보에 대한 한국의 결정에 일종의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 관계를 끌고 가려 시도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간의 상징적인 우호관계를 냉각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나 무역 분야에서 한국의 보복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국이 중국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닉시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한국이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point is North Korea poses a direct nuclear attack threat against us now.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핵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이 이런 위협을 가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또 한국은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9일 서울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을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정치권 사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한편 야권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 측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내부 분열이나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정상적인 야당 의원의 외교 활동에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한국 통일부를 통일의 장애물이라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위기의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이라며 앞뒤가 거꾸로 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각종 관영매체를 동원해 통일부를 반통일 역적이라는 식으로 막말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앞뒤가 거꾸로 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관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북한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적반하장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이토록 악화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통일부를 집중 공격하는 의도에 대해선 매체의 비난 내용으로 미루어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사회 일부의 지혜롭지 못한 표현과 논리를 인용해 통일부를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주도해야 하는 통일부가 대결과 압박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한국 사회 일부 주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대화 국면과 대결 국면에서의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놓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 그 대화 국면에서는 통일부의 역할이 남북 대화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 교류협력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남북 대결 국면에 있어가지고는 전체적인 대북정책의 기조에 맞춰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일단 북한이 그거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통일부에 대해서 니들이 배신했다라는 식의 비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유독 한국 통일부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광복절의 즈음에 전민족적 통일 대화합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젠 통일부에 대한 원색적인 공세로 태도를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로 남남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통일부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한 내에서 사드 문제로 남남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통일부를 이제 공격함으로써 그러니까 대화 편에서 건가 아니면은 또 이 안보론에 설 건가 그런 걸 선택하라는 그런 이제 압박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에서 베트남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한국 통일부가 대화와 협력을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고 체제 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부에 대해 반통일 역적, 통일의 암적 존재와 같은 막말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괴뢰 통일부와 연북 통일 기운을 말살하려는 반통일 집단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잇따라 게재하며 통일부를 성토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7일 통일부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반통일 망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원산에 새롭게 단장한 갈마공항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구체적인 발사 장소가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7일 공개한 위성 사진에는 북한이 지난 6월 시험에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장소가 갈마공항 인근이라는 점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몇 가지 포착됩니다. 먼저 갈마공항의 남쪽 끝부분과 맞닿아 있는 해안가에 알파벳 U자 모양의 포장된 도로가 나옵니다. 길이 24m에 폭 15m 크기인 이 공간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 당시를 촬영한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미사일 발사 차량이 서 있는 곳으로 이용됐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펼쳐진 도로의 모양과 방향 역시 위성 사진과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이 일치했고 발사 당시 뒷 배경으로 등장하는 섬은 갈마공항에서 약 2.5km 동쪽으로 떨어진 황토도와 모양이 같다는 게 38노스의 설명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민간군사정보업체 올소스 어넬러시스의 조셉 버뮤데즈 선임 분석관은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2일 발사된 무수단의 발사 장소가 갈마공항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버뮤데즈 분석관은 공항 남동쪽 활주로에 붙어있는 건물 역시 각종 로켓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건물 앞에 주차시설이 갖춰진 작은 건축물은 미사일 발사 참관 시설로 분석됐습니다. 원산 비행장으로 불리며 공군기지로 이용되던 갈마공항은 지난 2013년부터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현대식 국제공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 비정부단체가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집단 매장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통일 이후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한 활동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1주년 보고회에서 탈북자 A씨는 2000년대 초반 함경북도 회령에 위치한 인민부안성 교화국 제12교화소에서 사망한 수용자들의 시체 처리를 전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화소에서 굶주림과 강제 노역, 각종 전염병으로 하루 3, 4명씩 사망하는 재소자들의 시신을 수십 구씩 트럭에 실어 교화소 뒤편 언덕으로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옮겨진 시신은 소각돼 불망산 주변에 뿌려지는데 A씨는 소각장 부근에 타다 남은 뼈가 늘 수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불망산, 북한 당국이 교화소, 관리소 등에서 사망하거나 공개 또는 비공개 처형을 당한 북한 주민들의 유해를 처리하는 일종의 간이 화장장입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교화소나 관리소에서 참혹하게 인권유린을 당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를 태워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매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매장지들을 찾는 작업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전환기에 북한 당국의 인권 참상을 규명해 가해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고 인권유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와 중요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북한 각 지역과 마을들의 사정을 상세히 조사하고 위성사진 위치 등을 파악해 유해 매장지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북한 전역에 걸쳐 있는 인권유린 피해자, 사망자, 특히 실종자들의 시신 또는 유해들이 집단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매장지나 또는 그렇게 추정되는 위치를 파악하고 저희가 위성사진을 활용을 하고 또 탈북민들의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확인되는 위치, 파악되는 위치를 그 지구상의 이제 위도와 경도, 정확한 좌표로 최대한 정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도, 시, 군, 구역 등 하급 단위의 보위부, 안전부 등 국가적 인권 유린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의 위치 파악도 이루어집니다. 이영환 국장은 이 같은 시설에 피해자와 주민들의 인적 사항 정보도 함께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이런 자료들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제시되어야 하는 만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능성 높은 유해 매장 현장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현장을 보존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꼭 필요한 준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환 국장은 이러한 작업이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사와 기록이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북한에 있는 이런 인권 침해의 가해자 책임자들 또는 가담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어서 더 이상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멈추거나 정치적 사면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막는 효과적인 제동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영환 국장은 또 향후 이 작업을 바탕으로 한 조사 보고서가 나올 경우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고문 피해와 사례들이 얼마나 방대하고 심각한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북한 인권 개선 요구 등 국제적 행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시작된 이 작업은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탈북자 100명에 대한 예비 인터뷰를 통해 조사 기법과 절차, 기록 관리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현재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300명 규모의 탈북자 인터뷰를 진행 중입니다. 이영환 국장은 이번 작업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의 참상 지도와 작업 등을 참고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국립민주주의의 후원을 기반으로 미국의 인권 데이터 분석 그룹과 캄보디아 기록 보존 센터 등 15개 해외 협력단체의 기술적 조언과 참고 자료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작업이 통일 이후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의 설명입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보통 이제 과거 정선이라고도 하고 전환기정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권 침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좀 불행스러운 얘기지만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매장돼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복권이라든지 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청산 또는 전환개정의를 기초 작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같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이처럼 인권 유린 피해자들의 유해 매장지와 관련 시설들의 위치 확보 작업이 진행되는 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남성 앤드류 조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010년 난민으로 입국한 앤드류 조 씨의 세 번째 이야기 시련과 도전편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에서 사는 10년 동안 앤드류 조 씨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던 북한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난민 심사를 거치는 180여일 동안에도 미국을 택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현재 미국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규 과정을 거쳐 졸업하는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공부하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잘 극복하고 계세요?
영어 공부는 뭐 되든 안 되든 꾸준히 항상 그냥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있죠. 라디오나 뭐 이런 책이나 그런 단어나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때는 조금씩 자신이 나아져가는 거 그거를 느껴요.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시나요?
일반 대화, 일반 용어는 이제 좀 알아듣고 그거를 또한 내가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거는 아직 잘 안 되죠. 네. 머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앤드류 조 씨는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정착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누구나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란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인터뷰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아, 자기는 너무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살고 싶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좋은 나라라고.
미국에 대한 조 씨의 평소 생각은 러시아를 탈출해야 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미국행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앤드류 조 씨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에서 난민 심사를 거친 그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난민 정착 보호조국 직원들이 마중 나와요. 우리의 모든 서류를 거기서 이제 검토하고 배치를 해요. 너는 뭐 캘리포니아, 조지아주, 너는 뭐.
그리고 2010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1,300km쯤 떨어진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난민들을 위한 정착 보조국에서 알선해준 직장이거든요. 6개월간 일했어요. 큰 빌딩 이제 밑에 이제 라운드리, 빨래방이죠.
애틀란타 시내 대형 호텔 세탁실에서 첫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몸고생은 각오했지만 6개월 만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직장을 일단 잡으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던 그 혜택이 다 끊어져요. 병원, 의료보험이 이제 8개월 곧 보장됐고 푸드 스탬프는 한 6개월 정도는 보장해 주지만은 집세와 교통 수단이 끊어진 게 이제 내 직장 잡은 이후에 3개월 이후부터 이제 그게 끊어졌고 좀 이제 어려움이 많았죠.
정부의 지원이 거의 끊어진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두 번째 직장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대형 한인 식료품점.
야, 이거 치워버려. 이게 볼이라는 말을 나는 실제 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라는 줄 알았어요.
어.
네. 그런 것들을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스를 창고에다 갖다 여라. 이렇게 하면 바로 이해되죠.
익숙한 말 같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소위 생활 용어들. 그래서 조 씨는 남보다 더 긴장했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덕에 한인 식료품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이제 그런 추천으로 현대 업체에 있는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차 부품들 오디오 공장이었는데요. 그 라디오를 이제 제품을 검사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라디오 부품들을 조립하고 검사를 거쳐 포장하는 일, 입출고 관리 등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일할 만했어요. 저는 수입도 괜찮았고요. 1년 동안 이제 그 이제 일했고 이제 정직원으로 정식으로 이제 출행을 받던 정직원을 들어가면 다르거든요.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계속 이제 오르고.
세 번째 직장을 갖게 되면서 조지아주와 이웃한 미 남부 엘라베마주로 이주한 조 씨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보장받는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에 온 지 2년 5개월 만에 미국에서 첫 번째 시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게스트 스테이션 들어와서 게스트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후임강도 가족 이제 내 전화를 보고 받고 제가 이제 후임강도인데 길을 잠깐 물었었어요. 길을 어딘가 이제 물어보면서 할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저를 보좌관 자리에 가르쳐 준다고 가지고 차로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그냥 당했어요.
길을 묻는 조 씨를 도와주겠다며 조 씨의 손전화를 자신들의 차로 가져간 흑인 가족. 왠지 느낌이 좋질 않아 조 씨는 전화기를 달라고 말했고 조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운전대를 잡았던 흑인 남성은 조 씨의 몸을 반쯤 실은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로 막 달리는 거예요. 내 몸 들어간 상태에서 막 달리는데 그때 그들이 나는 계속 차를 세우라고 했고 계속 이제 안 세우더라고. 계속 가면서 그들이 이제 머리를 차는 거죠. 머리를 차고 이 손을 차면서 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달리는 차에서 떨어졌어요.
흑인 가족은 조 씨의 손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뭐 보니까 이제 머리도 터지고 이 뒤에도 이제 막 다 찢기고 막 그랬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바닥에 굴러떨어져 신음하던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 씨의 팔과 다리, 머리와 손 등 몸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크기가 다른 흉터들은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조 씨가 들렀던 지역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조 씨는 사건 이후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미국에 오신 걸 후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니, 후회는 안 들더라고요. 아우, 굉장히 진짜 아주 큰 충격이었고 또 사건이었는데 그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후회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북한에서 스스로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나와서 미국을 선택했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 죽어서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북한 땅이었어요. 예, 설사 미국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 땅을 밟고 싶지 않은 게 지난 기간
사고 이후 꿈 같던 직장도 잃고 몸도 아팠지만 죽어서도 가고 싶지 않은 나라에서 살았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서 정신의 상처가 아물게 한 어떤 계기가 혹시라도 있으셨으면
신앙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의 이제 그 애틋하고 예, 그들의 관심, 뜨거운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간 그런 쭉 과정에 오히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은 후유증도 많이 사라졌고 사고 이후 무엇보다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을 아직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르고 그 환경과 그 지역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이제 흑인들만 사는 지역이 있고요.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제가 당한 것도 바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낮은 지역.
자신이 겪은 일이 누구나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내심 없는 도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버지니아는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셨어요?
치료하는 그 지금 한 달 한 달 한 달 그 가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아까웠어요. 그 시간 자체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버지니아에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그 소개를 받았어요.
2010년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서 남부 엘라베마로 그리고 수도 워싱턴과 근접한 버지니아주로 옮긴 이유 역시 미국에 처음 왔을 때와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기회와 꿈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벌목공 출신 탈북자 앤드류 조이 씨의 세 번째 사연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앤드류 조이 씨의 네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임금 수준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통일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서울여대 문희설 교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교수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주제는 항상 통일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은 쟁점이기도 한데요. 먼저 남북한이 경제 통합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셨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본 세 가지 시나리오는 먼저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 통일 이후에 북한으로 자본의 유입이 이제 자유로운 경우인데 노동은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을 했고요.
예.
북한 주민은 반드시 이제 북한에서만 일을 해야 하고 남한 사람들은 이제 남한에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네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이제 노동 시장을 개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이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예.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제 현재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교류는 이제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마지막 네. 시나리오는 노동 시장도 개방하지 않고 자본 시장도 개방하지 않는 그런 세 번째 시나리오.
예, 그렇군요. 근데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 전체 인구의 임금 수준에는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사실상 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저희가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임금 수준보다는 이제 1인당 GDP였습니다.
예.
남한의 이제 현재 1인당 GDP와 통일 이후에 이제 전체 남북한의 1인당 GDP의 차이를 이제 본 것인데요.
네.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남북한 그 기술 격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략 네. 최소한 한 15% 정도 이제 하락하는 것에서부터 대략 좀 심하게는 30% 정도까지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5에서 30까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네네. 하락할 것이다라고 그 관측하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일이 된 이후에 이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소득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예.
통일 이후에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조금 길게는 한 20년 정도까지 소득 수준이 이제 감소했다가
예예.
북한의 어떤 생산성 수준이 높아지고
예.
여러 가지 뭐 인프라가 확충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남한과 비슷한 어떤 경제 발전 그 과정을 따르게 된다면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의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 정도나 남북한 전체 1인당 소득 수준이 예,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 남한 수준에 굉장히 근접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통일이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 뭐 한국이라든가 북한의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가 되겠죠. 소득 감소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텐데 그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군요. 그러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자본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북한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향상할 것이다. 또 어느 정도의 속도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통일이 되면 통일 직후부터 북한 GDP의 그 현재 북한 GDP의 약 20%가량을
예.
남한에서 북한으로 인프라 지원의 형태로 이제 도움을 준다, 이전해 준다라고 하는 가정을 저희가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통일 직후에 한 초기 몇 년 동안은 한 7%에서 8%가량 생산성 증가, 북한 지역의 생산성 증가가 나타날 것이고요.
예.
시간이 점차 흘러갈수록 생산성 증가 정도는 속도는 이제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앞서서 경제통합의 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본 이동은 자유롭지만 네. 노동은 제한되는 경우, 또 노동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또 자본과 노동 이동이 모두 제한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물론 이제 저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서
예.
마지막 시나리오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모두 제약하고 북한으로의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인프라 건설 정도만을 고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지 않고요.
예.
우선 이제 노동 시장, 자본 시장을 모두 개방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할 때 독일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예.
통일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의 경우는 그 독일 방식으로 통일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는.
아.
그래서 노동의 이제 이동을 제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예.
대한민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학자들 사이에 혹은 이제 뭐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관심은 노동 시장, 그 노동의 이동, 북한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예.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독일 통일 방식보다는 1인당 소득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네.
저희 분석 결과는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의 경제 발전 정도의 어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실 보인 그런 측면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답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어떤 네.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사실 뭐 저희들 생각은
예.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다면 제도적으로 혹은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노동의 이동을 통일 직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지역에 와서 장기 체류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일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워크 퍼밋 같은 것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발급을 해서
예.
워크 퍼밋을 받은 사람들만 남한에 내려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그 과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앞서서 이제 당장 통일이 되고 나서 뭐 향후 10여 년 동안은 1인당 GDP가 15%에서 30%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으로 인해서 드는 어떤 분단 비용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네. 때문에 흔히 말해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사실 상당히 그러니까 비관적인 관점에서 보수적인 관점 혹은 이제 비관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통일에 따른 편익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통일의 편익이 무엇이냐, 분단 비용 줄어들고 어떤 그 외국에서 봤을 때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경제학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관적
예.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는 그런 어떤 편익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들을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만일 그 편익들이 사실상 굉장히 크다면 저희의 연구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좀 조금 이제 저희 연구를 좀 폄하하자면
예.
과대평가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예.
어쩌면 예, 통일 이후에 경제적 효과가 사실상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조금 더 예, 예, 약간 더 예, 기간적인 좀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어떤 경제적인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이 한반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최근 관련 논문을 발표한 문회솔 서울여대 교수로부터 자세한 설명 또 제안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6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6도, 최고 33도, 남포는 최저 24도에서 최고 3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9도, 그리고 강계는 최저 21도,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25도, 최고 31도, 개성 최저 24도, 최고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강원도 역시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기온이 21도, 최고 32도, 희귀산 최저 17도, 최고 29도, 풍산은 최저가 14도, 최고 27도, 원산은 최저 23도, 최고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청진이 최저 기온 21도, 최고 29도, 선봉은 최저 20도, 최고 28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 정도를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터키와의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역관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역과 경제협력을 되살리는 힘든 일이 남아있다며 이 작업은 이미 시작됐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두 나라가 연간 1000억 달러의 무역 규모를 회복하고 러시아발 터키행 전세기 운항 체계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터키의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나중에 다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내 비판자들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공격은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두 명의 전임 환경보호청 수장, 역대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담당했던 관료 50명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화당 경선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워싱턴의 주류 인사들을 상대로 출마한 것이라며 미국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한 TV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자신의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NBC와 서베이 몽키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51% 대 41%로 트럼프 후보에 앞섰습니다. 미군이 B-2 전략폭격기 석대를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주리주 위트먼 공군기지에 있던 B-2 전략폭격기 석대를 이날 태평양 사령부사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들을 정기적으로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순환 배치함으로써 영내 안정 유지를 위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배치된 B-2 전략폭격기는 영내에서 훈련 비행을 실시하고 주요 영내 동맹과의 통합 능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9일 시리아 알레포 지역의 주민 200만 명 이상에게 식수와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괴된 사회 기반 시설들을 복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스테판 오브라이언 국장은 9일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식량과 약품, 구급차, 발전기 연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이 물품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알레포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매주 48시간 인도적 휴전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강경파 인사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 동결 자금을 미국인 테러 피해자들에게 전용하도록 한 미 대법원 결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8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결코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내년 이란 대통령 선거에 그가 출마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미 대법원의 지난 4월 재판 결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 대법원은 1983년 레바논 미 해병대 테러 등 이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테러 사건 희생자 가족에게 이란 동결 자금으로 대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사업 계획이 지연되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영국에 중국의 투자를 차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양국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는 특히 테레사 메이 총리가 만일 프랑스와 중국의 합작 투자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